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5절 말씀 봅니다.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약대 털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가로되,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 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예, 오늘은 지난주에 제가 진정한 성전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진정한 성전 두 번째 시간으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예,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진정한 성전이 되어지는 것은 저번주에 그래서 거듭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거듭남은 죄인들에게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복음,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게 되고, 그 거듭남의 은혜가 있게 되면 자연적으로 우리에게 동시간에 수반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회개라는 거였어요. 회심이었습니다. 회심.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돌이키는 옛사람의 모습들이 깨달아지면서, 아, 이것이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내 모습이구나.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무엇이구나.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 옛사람에 대한 죄성에 대해서 우리가 참회하고 안타까워하고 그 길에 걸어갔던 삶을 방향을 돌이켜서 살고자 하는 거룩한 우리 안에서 거룩한 마음, 거룩한 삶의 모습들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죠. 그것이 회심이었습니다. 그런 회심이 있는 사람들은 하늘과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평화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그 평화를 알기에 이 땅에서도 평화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 그것이 바로 성전의 모습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성전됨의 핵심이 과연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보면 복음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성전이 되어지는 것은 복음이 우리 가운데 채워질 때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럼 복음이 무엇이냐 했을 때 마가복음 1장이 아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선언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복음을 듣고 또 복음을 체험하고 복음의 증인이 되어지는 삶, 이것이 우리가 성전되어지는 삶입니다. 이 세 가지가 나누어지지 않아요. 복음을 듣고 또 복음을 체험하고 또 복음의 증인으로 된다. 그렇죠?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리스도를 만난 것에 대한 분명한 사건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만난 사람들은 그 체험을 증거하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드리면서 살고요.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증인된 모습으로 살고요. 이런 증인의 모습들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이 마가복음에 있어서는 쭉 그 1장부터 시작해서 이 복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변화, 그 주님이 오셔서 사람들을 어떻게 변화시키셨는지 그런 것들을 정말 잘 세세하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나눠볼 말씀이 뭐냐면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이 복음이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는가, 어떤 사람들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했는가, 복음은 어떻게 확산되는가, 믿음으로 복음을 체험한 사람들, 이렇게 다섯 가지, 어떻게 보면 되게 많은 내용이지만 제가 1장부터 쭉 해서 이 성경의 본문을 따라가면서 이렇게 나누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은 제일 먼저 복음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1장 1절을 여러분 한번 다 같이 한번 다시 보시겠어요? 1장 1절 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예. 마가복음 1장의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전체가 그럼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복음을 얘기하고 싶은 거고, 그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라는 이야기를 구약 성경의 근거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누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이야기를 쭉 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리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구약 성경의 선지자가 이렇게 소개를 하였던 것처럼 정말로 이 사건이 이루어졌다면 그는 메시아다라는 것이죠. 그는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것이다. 복음이 오기 전에, 메시아가 오기 전에 반드시 먼저 선행되어지는 게 있는데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것이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앞서서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준비하는 일을 했어요. 그러면서 4절로 넘어가면서 곧바로 누가 나와요?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즉 구약에 예언되었던 일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는데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증거를 하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는 세례를 베풀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고 우리가 어떻게 다시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 앞에 왔습니다. 그때 주님도 지금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을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예수님도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의 고백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나는 저분의 세례를 베풀 자격도 없고 저분은 너무 크신 분이고 나는 허리를 굽혀서 저분의 신을 들기에도 감당치 못할 분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즉 하나씩 하나씩 되어지는 내용이 과연 복음이 누구다, 메시아가 누구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의 증거가 있습니다. 땅의 증거뿐만 아니라 하늘의 증거가 있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현현하시는 장면이 예수님이 세례받으실 때 나타납니다.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는 신앙 고백으로 합니다. 지금 오늘 예수님 세례받으실 때 보니까 어떻게 나타나요? 성부 하나님은 하늘의 음성으로 나타나세요. 성자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세례를 받으시는 모습으로 나타나세요.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나타나세요? 비둘기 형상으로 예수님 세례받으실 때 임하셨다라고 나타납니다. 즉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 땅의 구원을 위하여서, 이 땅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하여서 같이 사역하시는 장면을 이 마가복음은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고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구원으로 오신 복음이다, 메시아다라는 것을 선언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죽고 죽음 이후에 이제는 본격적인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15절은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여러분 14절, 15절 한번 같이 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 예. 여러분 여기 단어 세 개가 중요한 게 있는데 거기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회개, 복음, 믿으라. 이 세 가지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회개, 복음 믿으라. 예, 구원의 길이 어떻게 우리에게 열려지는 겁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복음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바로 이 복음의 주인공으로 오셨어요. 구약 예언의 성취가 되셨고 세례 요한 마지막 선지자의 외침 가운데 그는 메시아였고 결국은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때 사람들이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회개하는 일, 복음을 듣는 일, 그리고 그 복음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길, 이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성전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마가복음은 이걸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복음으로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이 세상에 복음의 능력으로 나타나시는가, 어떻게 복음의 능력을 나타나시는가, 여기 보면 2장, 1장부터 쭉 이제 그 사역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들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치유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21절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귀신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사탄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처음에 갈라놓았던 존재입니다. 죄를 가지고 왔던 존재였습니다. 그 존재가 이 땅 가운데 와서 사람들을 억압했어요. 그랬을 때 그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일을 마가복음은 제일 먼저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악의 시작이었습니다. 악의 뿌리였습니다. 그 뿌리를 제거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9절부터 보면 병든 자들을 고쳐내십니다. 즉 악이 와서 악의 증상이 죽음으로 나타나고 죄 병들 것으로 나타나고 죄를 짓는 것으로 나타났을 때 바로 그 사람들을 치유하시는 거예요.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죄로 인한 죽음의 증상들 가운데 있는 인간들, 구원 밖에 있는 인간들 한 사람 한 사람 치유해 주십니다. 그리고 복음에 필요한 것들을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 주시고요. 또한 문둥병자를 치유하십니다. 문둥병자는 특별히 율법에 의한 저주의 질병이었습니다. 그래서 문둥병이 걸렸던 사람들은 의사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에게 갔어요. 치유를 받아도 제사장에게 갔어요. 그리고 제사를 지내고 그가 회복되었다라고 선언이 되었을 때 그는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즉 율법에 의해서 저주를 받았고 그 저주받았기 때문에 공동체에서 살 수 없었던 문둥병자들 주님이 다 찾아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참으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입어라. 41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즉 구원을 가져오는 복음이다 메시아다라고 스스로 선포를 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했는가 하면서 마가복음은 2장 3장으로 쭉 넘어가면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장으로 넘어가면요. 2장 1절부터 12절까지를 보면 그 중풍병 걸렸던 친구를 사람들이 데려오는 장면을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5절에 보면 2장 5절에 보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즉 예수님이 뭘 보고 치유하신 거예요? 믿음을 보고 치유하셨어요. 환자, 친구들 다 어떤 믿음이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예수님께 가면 나 일어날 수 있다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친구들도 내 친구, 병들어 있는 친구 예수님께 가면 고침을 받을 수 있어라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 믿음이 얼마나 극성스러웠냐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가득한 집에 그들이 들어갈 수 없었을 때 지금 성경 보니까 뭘 뜯었다 그래요? 지붕 뚫고 위에서 달아내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례한 짓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민폐를 끼치는 일이고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꽉 차서 예배를 드리는데 사람이 환자가 못 들어온다고 이 지붕을 뚫고 누가 내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보겠어요? 우린 무례하게 보겠죠. 몰상식하다 그러겠죠. 남의 집 무너뜨린다고 저 말도 안 되는 짓을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다 제껴놓고 어떻게 평가하신 거예요? 믿음 보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 저들의 행동은 믿음에 기인한 행동이었습니다. 저들에게는 한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서 고침을 받고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였어요. 그 믿음을 보셨어요. 그런 놀라운 사건을 성경이 기록을 해주면서 결국은 어떤 사람이 구원을 얻느냐?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소개해 주는 장면은 주님이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을 부르십니까? 2장 13절에서 17절까지를 보면 레위를 부르십니다. 세리였어요. 구원받을 수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공동체의 무시를 받았던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그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14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 이 세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어나 따르니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말씀하셨을 때, 복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그는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일어나서 따랐어요. 순종했어요. 즉 믿음의 사람이 제자가 되었고 제자의 삶에 하나님의 믿음의 은혜 가운데 놀라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쓰임받음의 생애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복음으로 오신 예수님의 능력을 누구든지 체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당시에 손가락질 받았던 사람도 이 복음에서 제외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금식과 안식일 논쟁, 율법에 대한 논쟁으로 2장은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3장까지 넘어가면서 율법에서 제하고 있는 것들, 근데 주님께서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율법보다 크시니 예수 그리스도, 율법의 모든 진리를 초월하는 주님. 안식일에 손 마른 여자가 나왔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그 당시에 법에 의하면 안식일은 그 일을 하면 안 됐어요. 죽을 병자는 치유를 해야 되지만 이거 손 마른 병은 죽을 병이에요? 죽을 병이 아니에요? 죽을 병 아니에요. 그럼 그 다음날 하는 것이 그 당시에 규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손 마른 사람이 오셨을 때 내일 고쳐줄게 다시 와 그러지 않고 그 자리에서 고쳐주십니다. 그럴 때 유대인들이 반기를 들죠. 저 사람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짓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 제도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제도를 뛰어넘는 저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고 회복시키는 것이 주님이 오신 목적이었어요. 그 주님이 오신 목적을 주님은 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유대인들은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방해하고 저가 법을 어겼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의 큰 사랑의 법보다 문자화된 법에 매여 있었던 사람이에요. 법의 본질보다 비본질적인 것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즉 사랑 없는 질서 지킴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들, 그 참 답답한 노릇이죠. 그 문자에 매여서 살았던 사람들, 사랑의 법이 없는데 문자화된 법 갖고 따지는 사람들이 참 피곤한 사람들이거든요. 본질을 모르는 사람들이거든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세상에서도 마찬가지. 법이 왜 있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법 제도를 지키기 위해서 법이 있는 게 아니단 말이죠. 그래서 법적인 용어 가운데 유명한 말이 있어요. 법은 도덕의 최소한인 거예요. 도덕과 사랑이 없는 인간들 때문에 만들어놓은 마지막 제도가 뭐냐? 법이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 법을 뛰어넘으시는 거예요. 주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지금 치유와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법 안 지켰다고 실갱이 하는 불쌍한 사람들의 모습, 결국은 이들은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었다. 그래서 이 안타까운 사람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사람들을 소개를 해줘요. 두 부류가 나옵니다. 한 사람은 가족들이었고 한 사람은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예수님을 잘 아는 것, 한쪽은 성경을 잘 아는 거예요. 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안다고 하는 사람들. 오히려 아쉽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은 늘 어디서든지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좀 알아, 이런 사람들이 위험하죠. 가족들이 볼 때 예수님이 어땠어요? 아니 같이 자라고 먹고 30년을 지냈는데 갑자기 저러니까 애가 이상해, 미쳤나 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서기관들은 뭐라 그러는 거예요? 성경의 기준으로 해서 보니 자꾸 자기네 법, 성경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들이 만들어낸 역사적 규범들이 있었거든요. 그 제도에 의해서 보니까 저는 그 법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예요? 귀신 들렸다. 자기들이 이해가 가지 않으면 미쳤다, 귀신 들렸다,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지 못하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면 자기 생각과 다른 것은 다 틀린 것 같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은혜 없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모를 때 나타나는 참 안타까운 현상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알았던 것과 믿는 것은 참 다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이들은 알았지만 믿지는 못했습니다. 예수가 누군지는 알았지만, 예수가 지금 하고 있는 기적도 보고 알지만, 예수의 말씀을 들어서도 알지만 그게 믿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많지 않아요, 미국에서.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아주 소수입니다. 믿는 우리가 참 감사하죠. 그래서 여러분, 알고 믿는 것, 이 두 가지가 잘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아는 것만큼 여러분 믿음이 자라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아는 것만큼 믿어야 돼요. 아는 것만큼 여러분 신앙생활에 경험이 있으신 것만큼 여러분 믿음이 자라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믿음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 이 믿음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어지는가, 그걸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 쭉 보면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밭의 비유를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네 가지 밭이 나오죠. 같은 씨를 받았는데 밭이 다양해요. 결과가, 열매가 다르게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또 소개를 해주는 게 등불이었어요. 등불이 빛을 비추는 것처럼 어두운 가운데 복음은 빛이 나는 거예요. 자라나는 씨를 소개를 합니다. 씨가 심겨졌어요. 언제 자라는지 모르지만 자라난다라는 거예요.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그리고 열매를 맺게 자라나는 거예요. 그리고 겨자씨를 소개를 합니다. 가장 작은 씨지만 무성한 나무가 되어서 많은 새들이 깃든다. 지금 무엇입니까? 복음의 확장성이었습니다.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복음이 드러나서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전파되어지고 어떻게 영향력 있게 되어지는가.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는 혁명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 우주적 심판의 사건으로 임하게 될 것이고, 그럴 때 이스라엘은 유일하게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복음은 어떻게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점진적으로였습니다. 점진적으로. 그러나 분명한 생명력으로 나타나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 복음이 참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신 예수님, 갈릴리 나사렛에서 작은 촌구석에서부터 시작된 복음이었지만 결국은 온 세상에 두루 미치는 큰 하나님의 좋은 소식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선지자의 예언이 응하여지는, 역사 속의 증거가 되어지는 그런 사건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이죠.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있었던 일이 지금은 온 세상의 복음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응하여진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이방 땅에도 전파되어지는 거예요. 오장으로 넘어가면서 이방인 지역에 들어갑니다. 거라사 지방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귀신 들려서 힘들어했던 사람을 치유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복음은 국경을 넘고 인종을 넘고 문화와 언어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곳에 들어갔을 때는 그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요한복음 3장 16장에 있는 말씀.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는다. 이 복음의 역사가 점점 이 세상 가운데 확장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복음을 체험하는 사람들을 소개를 해줘요.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병들었습니다. 오셔서 기도해 주시면, 손을 얹으시면 내 딸이 낫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이 가세요. 가시는 길에 어떤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혈류병 걸린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 여인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이 믿음의 행동이 뭐였어요? 예수님 옷만 만져도 나 날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은 정말 대단한 믿음이에요. 성경이 소개를 하는 거예요. 옷만 만져도 날 거다. 옷만 만져도.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 여인이 입게 되죠. 그 부정한 여인, 율법에 의해서 부정했던 여인, 그래서 평생 고생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던 여인, 그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왔을 때 그 인생에 놀라운 치유와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성경이 재미있는 사건을 다시 이어서 소개를 해요. 그 여인이 치유받고 있을 때 회당장 야이로 집에서 사람이 와서 한 얘기를 하죠. 이젠 딸이 죽었습니다. 늦었습니다. 안 오셔도 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참 기가 막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5장 36절을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5장 36절을 한번 보시면 같이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예. 두려워 말고 뭐만 하라 그러세요? 믿기만 하라 그러세요. 믿기만. 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분이야라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병자만 고치시는 것뿐만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야라는 믿음을 갖기만 하면 된다. 이 믿음은 계속해서 믿어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시제가 보면 계속해서 믿어라라는 거예요. 병들었을 때만 믿지 말고 죽었을 때도 믿어라. 이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한번 끝까지 이어져 봐라. 이 뜻입니다. 계속해서 믿기만 하라. 예, 계속해서 믿어라.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이 죽은 아이에게 가십니다. 가셔서 뭐라 그러세요?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도 예수님께서 손잡아서 일으켜 주십니다. 병든 자도 고쳐주셨고요. 귀신 들린 자도 치유해 주셨고요. 죽은 사람도 살려주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누구셨어요? 복음으로 오신 메시아였습니다. 복된 소식이었고 그 복된 소식을 듣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새 생명을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뛰어넘는 거예요. 지금 혈류병 걸린 여자도 율법에 의해서 부정한 여자였습니다. 이 여자가 만지거나 이 여자가 앉았던 곳에만 앉아도 가서 씻어야 돼요. 정결규례를 해야 되는 여자였어요. 지금 예수님 죽은 사람 살리실 때 어떻게 살리셨어요? 손을 잡아서 일으키셨어요. 시체를 만지면 유대인들의 규례에 의해서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 어떻게 하신 거예요? 정결 규례를 지켜서 몸을 씻고 옷을 빨고 그런 것이 아니라 아예 치유를 하셔서 정결 규례를 뛰어넘는 복음의 진리를 친히 선포하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뛰어넘는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결론은 진정한 성전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바로 이 복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믿을 때 우리 가운데 성전됨의 역사는 구원받은 이후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 안에서 성전됨의 역사가 지속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지속적으로 끌고 가셔야 돼요. 옛날에 좋았다가 지금 나빴다 그러시면 안 돼요. 옛날에 좋은 때가 있었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내가 직분 받고 어떨 때 전도회장으로 또 구역장으로 일할 때 또 어떤 직분자로서 일할 때 처음에 잠깐은 내가 반짝 믿음이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믿음이 식어졌다든지 과거 같지 않은 믿음으로 지금 신앙생활을 한다든지 하면 여러분 회개하고 다시 돌이켜서 좋은 믿음의 삶을 사십시오. 믿음은 흔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좋았다 나빴다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병들 때와 죽었을 때의 믿음이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좋은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요. 참 안타까운 것이 믿음 좋았다 나빴다 하는 분들이에요. 그 전에 제가 볼 때 참 믿음 좋았어요. 그런데 어떤 계기인지 모르지만 믿음이 나빠졌어요. 그런 분들은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돌이키십시오. 다시 좋은 믿음으로 착한 믿음으로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 보시기 온전한 믿음으로 직분을 받았다면 그 직분에 걸맞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어떻게 성전이 되고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남은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전에 있었던 사람들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성전에 있었지만 성전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했지만 거기서 제사에 대한 일을 했지만 재물도 팔고 성전세도 팔고 그랬지만 그들은 성전 아니었어요. 장사치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 주님이 다 내어 쫓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것들 다 쫓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계속해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채워져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내가 회복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성전 아닙니다. 예배 드린다고 성전 아닙니다. 성찬식 참여했다고 성전 아닙니다. 내 안에 정말 예수의 생명이 있는가?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 살고 있는가? 말쟁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말만 그럴싸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남 얘기만 열심히 하고 살지만 정말 내가 내 자신을 보면서 그리스도 앞에서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가. 이게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 성전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아무리 좋은 예배당을 아름답게 줘도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성전이 아닐 때 그게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전되어지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성전되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에 거하고 그렇게 살아야 아름다운 성전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미국과 유럽의 100여 년 전에, 200년 전에, 300년 전에 지었던 예배당들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솔로몬 성전이 얼마나 화려했겠습니까? 헤롯 성전이 얼마나 화려했겠습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신 거예요? 돌 위에 돈 하나 남지 않겠다. 성전되지 않으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성전이 되지 않으면 저 건물은 다 무너지고 마는 것이다. 정말로 70년에 다 무너지잖아요. 로마에서 완전히 무너질 때 돌 하나,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는다는 말씀이 정말로 응해져요. 한쪽에 지금 그 통곡의 벽이라고 남아있는 데만 지금 그 남아있는 거고 나머지는 다 무너져요. 금으로 해서 했는데 불이 나니까 녹아서 돌과 돌 사이에 들어가가지고 그 금 찾느라고 다 파헤쳐가지고 완전히 그냥 멸망을 당한 거예요. 나중에 이슬람이 들어서면서 지금 진 성전이 이제 이슬람 성전으로 되어 있는 거고 또 황금 뚜껑으로 덮어서 그게 황금의 성전 그러는데 그게 사실 한번 가서 보면 그 역사를 알고 보면 그 유대인들이 통곡할 만한 일이죠. 지금은 잘못된 통곡의 벽이 됐지만 정말로 통곡하고 봐야 되는 벽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통곡해야 되는 성전이 유럽에도 미국에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왜요? 진짜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되지 않으면 건물은 통곡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전락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냉정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무섭게 두렵고 떨림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 생각했을 거예요. 설마 이게 무너질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설마 주님이 오실까? 예, 이렇게 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전되어 살지 못하고 삽니다. 설마 진짜 예수님이 오실까? 심판이 있을까? 예, 그렇게 생각할 때 주님이 오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 진짜 성전만 남는 거예요. 구주로 예수님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죠. 걱정이 없죠.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되니까. 전 우리 성도들은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한날 한날을 후회함 없이 살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믿어라.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고 그리고 정말로 성전이 되는데 우리 모두 열심을 낼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